하면서 이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가장 이 기본적인 방법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은 여기에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사실은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위기가 찾아오거나 또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세만 가지고 있다면은 어떤 것이라도 잘 헤쳐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낙심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하죠. 여기에 넘어지지 않는 성도가 정말로 잘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승리하면서 헤쳐나왔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위에 서 있는 성도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모든 사건들은 너무 다 중요한 것입니다. 성육신 되신 것, 즉 성, 하나님께서 육, 이 사람이 되신 것,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것이고, 또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신 것,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신 것, 그 다음에 앞으로 재림하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나 이 중에서도 사실 구원의 정점에 있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주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즉 죽어 있는 모든 자들도 다 망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이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다 망하였을 것이다.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구원의 정점이다, 또 구원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만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친히 특별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역을 하시면서도 처음에 사역을 시작을 하실 때도 40일간 금식 기도하시면서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부활을 하셔서 이 땅 위에 사역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계시면서 특별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시작과 마무리를 40일간 이렇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셨으면 이제 모든 사역을 다 완료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계시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40일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역의 핵심이 뭐였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였겠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엇을 위해서 40일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냐 하면요,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친히 보여주시는 이런 사역들을 하셨죠. 천사들에게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심부름을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다니면서 증거를 하셔도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고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친히 예수님께서 직접 다른 천사들을 명령을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친히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아나심을 보여주는 이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친히 하셔야만 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접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죠. 내가 살아났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는 것을 나를 보라고 내가 너희와 더불어 3년 동안 다녔던 바로 그 예수라고 눈을 들어서 나를 보라고 내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부활을 하기는 하셨는데요. 저희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활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의 그 모습 중에서 일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온몸이 다 찢기셨는데요. 납덩어리가 달려있는 그 갈코리에 맞아서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터지고 찢기셨는데 그리고 머리에도 가시로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씌웠기 때문에 머리도 막 상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은 부활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영화로운 그 영적인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 육신이 다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이 십자가상에 있을 때에 가지고 계셨던 그 자국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손에 남아있던 바로 그 못을 박았던 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은 남아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부활을 하게 될 때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상처들 그다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뇌리 속에 예수님 그러면은 그 창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못자국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큰 것으로 제자들 뇌리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실 때 그 자국들을 가지고 부활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보니까 유령이 아닌 것입니다. 영은 살과 피가 없지만은 나는 다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생선까지도 이렇게 잡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나라고 너희들과 더불어서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았던 나라고 내가 부활을 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손에 또 옆구리에 자국이 있었습니다.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요. 그 자국이 분명하거든요. 손에 보니까 참혹한 못자국이 그대로 있거든요. 제자들이 주님이 분명하다고 살아나셨다고 그래서 기뻐한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았다고 그리고 손을 보았다고 창자국이 분명했었고 못자국이 있는 우리 그 예수님 주님이 분명히 부활을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직접 그의 손에 못자국을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예수님께서 그 다 듣고 계셨습니다.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죠.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문이 열려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벽을 뚫고 예수님이 그대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는데 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몸에 참 희한한 몸이셔서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몸인데 그냥 그대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보라고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창자국을 보라는 것이고 손에 못자국을 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부활을 하셨는데 왜 예수님의 몸에 이런 자국이 남아있습니까? 원래 부활의 몸은요 완전한 몸입니다. 그래서 100세에 돌아가신 할머니도 꼬부랑 이렇게 허리가 굽은 할머니 그 할머니가 부활을 할 때에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 꼬부랑한 그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영원토록 꼬부랑 이런 할머니의 모습으로 부활을 해서 영원히 산다면요 그 누가 부활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바라보아도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을 합니다.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만약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사자의 밥이 되어서 순교를 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부활을 하게 되면은 사자에게 뜯긴 그 비참한 모습으로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을 하죠. 만약에 나병 환자들이 부활에 동참을 하게 되면은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부활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부활에 관해서 부활한 몸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즉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살아나는 그 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이 부활의 몸은요 썩지 아니할 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광스러운 몸이다. 세 번째로는 강한 몸이다. 네 번째로는 신령한 몸이다. 그리고 영의 몸이다. 이렇게 부활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멋진 모습이죠. 아름답고 영화로운 모습이죠. 그리고 그 몸으로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형상, 땅에 속한 형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지니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은요 보통 몸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기는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몸의 상태를 두 가지나 유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분명한 부활에 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의 몸에 그 상처를 자국을 남기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 있던 너희들의 주가 내가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옆구리에 또 손에 그 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막 두려워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볼 때 아주 친근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분명히 증거로서 그들이 보고 있었던 기억을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아도 유령이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죠. 배에서 그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눈으로 보면서도 유령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제자들에게 분명한 부활의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될 부활의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그 정도로 이 부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천국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기 위해서 아마 남겨두신 것 아닌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영원토록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활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친히 이 40일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너희가 걸어도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제는 죽어도 내가 너희를 살게 해주겠다, 그 말씀인 것이죠. 내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내가 살려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그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이 부활입니다. 만약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지 못했다면요, 그 초대교회에 심한 그 박해들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친히 이렇게 알려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를 할 때에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영광스러워 했었습니다. 즉 생명을 건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그는 순교를 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것, 앉아 계시는 것도 아니고 일어서서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보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을 걸고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서 계셨던 것입니다. 순교하는, 주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그 백성을 대우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그렇게 순교를 했지만은 그 즉시로 그는 살아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영광을 누렸었습니다. 부활신앙은 성도를 강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성도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내일 처형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옥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나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구차하게 살고자 생명을 그렇게 구걸하지 않았었습니다. 생명을 내어 걸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주 강력한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40일간 계시면서 친히 자신의 살아나신 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한 군사 그러면요, 세상을 상대로 막 싸워서 통쾌하게 이기고 또 무찌르고 또 속을 썩이는 사람들,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을 속 시원하게 되갚아주고 이런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런 것들을 꿈꾸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 시원하게 뭔가 딱 이렇게 해결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강인한 군사가 되었으면은 우리로 하여금 아파해도 내가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이런 군사로 만들어주시고 이런 군사를 보여주셨어요. 세상의 개념에서는 원수를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딱히 내 원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 사람은 사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간에 이렇게 나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요, 그 아주 악한 일을 행한 그런 사람이 뉴스에 나오면은 저 사람을 사형시켜야 된다고 막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혈기를 막 부리죠. 만약 우리들에게 권세가 있었더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친히 보여주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막 휘두르지 말고 자신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그 이유가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를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나를 내가 죽이면은 너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활시켜 줄 테니까, 내가 너희를 알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너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강한 군사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살아계신 그 모습을 친히 보여주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인도해 가겠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도 참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혈기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역하고 돌아서는 주님의 그 백성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손에는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권세를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반역하고 돌아서는 그 백성들, 당신의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보시는 겁니다. 물론 채찍질을 들지만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금 돌아오기를 바라보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너희를 죽이면은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너희가 사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부활시킬 수 있도록 너희들이 죽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혈기도 죽이고 우리의 기질도 죽이고 그러면은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께서 권세를 막 휘두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아다오, 이 말씀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있는데요, 승천하신 것입니다. 승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 영광을 얻으셨습니까? 부활하셨을 때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셨지 승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승천사건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보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그 자신의 살아나신 모습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중으로 올라가셨죠. 들려서 올라가셨습니다. 잠시 후에 구름이 와서 가려버렸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그 지상 사역이 이제 공식적으로 다 끝났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희들과 함께 걸어다니고 먹고 하면서 같이 내 육신, 이 부활한 이 육신을 보여주면서 사역했던 모든 것은 이제 종결한다는 것이죠.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공중으로 올라가면서 살아하신 것입니다. 저기 공중으로 올라가면서 점과 같이 작아져서 그냥 사라졌죠. 천국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고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를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들에게 부어줄 그 성령,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살기 완전히 끝났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시각적으로 분명히 보여준, 각인시켜 준 것이 바로 이 승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하늘로 처음 올라가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습니다. 이 땅에 40일간 계셨다라고 그랬는데요. 그럼 어디에 계셨습니까? 늘 누군가에 보여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때 앉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 사건을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눈에서 완전히 떠나서 원래 계셨던 것으로 돌아가셨고, 이제 제자들이 기다려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 성령을 너희들에게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올라가실 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4장 6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들은 장차 오실 주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재림에 대한 부푼 꿈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우리의 변화될 그 모습도 그리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특징,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특징은요, 반드시 기다림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다림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오실 나의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 이 성도가 정상적인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 열심히 살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릴 그 열매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가면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신랑 되신 그 주님에게 내가 많은 열매를 주님에게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기다림이 있는 성도는요,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때로 힘들어도 그날 때문에 신랑 앞에 설 그날, 주님 오실 그날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영광의 그날을 꿈꾸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기다림의 신앙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자는 기다립니다. 본자는 반드시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자는 재림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신앙을 필히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주님께 드릴 많은 열매들, 사랑과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에 절제, 이런 열매들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을 맞이할 그때까지, 아니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어찌 되어졌든지 간에 재림하실 그 주님을 늘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